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욥의 내면에 있는 갈등은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자기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욥은 여태까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자기 인생을 붙드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지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욥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자기를 지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자기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짊어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것이 이제 욥의 내면에 있는 큰 갈등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악한 거 다 아시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악하지 않은 줄을 뻔히 알고 계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빚으셨으며 만드셨다고 하는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아주 공들여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정말 큰 은혜와 사랑으로 빚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티끌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시느냐.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도 보시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공들여 지으신 아주 명품, 아주 명작 인생인 것 같은데 그거를 쓰레기 처리하듯이 그냥 다 산산조각 내시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느냐.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아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느냐. 욥은 의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토로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내가 좀 알고 싶다고 그렇게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실 것 같으면 뭐하러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이런 고백은 앞에도 있었어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먼저 죽었다면 오히려 이런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 오히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될 바에야 오히려 나를 죽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내가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일종의 그 혹시 옛날에 두더지 게임 아세요? 두더지 게임? 이렇게 뭐 탁 올라오면 탁 때리고. 욥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자기가 뭘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두드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기력이 난다 싶으면 여튼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고 계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7절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나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거기에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좀 시적인 표현을 우리 그냥 산문처럼 옮겨놓은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욥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만 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에 남은 것은 아주 끝없는 고통밖에 없어요. 마치 군대가 파도처럼 몰려와서 공격을 하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마치 그 앞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었느냐 하면 욥기 6장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7장 20절에 보면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세워놓고 계속 활을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그래서 욥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화살을 쏘는데 자기가 마치 관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살이 계속 자기에게 와서 박히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현실을 욥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신학, 혹은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분이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벌 주시고 선한 사람은 상 주시고, 이것이 욥이 아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세워놓고 관역에 화살을 쏘듯이 그렇게 쏘는지, 왜 군대처럼 파도처럼 몰려와서 계속 이 공격을 쏟아 붓는 것인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기운을 해서 몸을 꿈틀거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덮치듯이 자기를 덮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욥이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욥이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나 아니면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나 몸에 병이 든 것이나 친구들로부터 뭐 위로를 못 받는 것이나 이런 거 다 고통인데요. 어쩌면 욥의 고통 가운데 가장 심각한 고통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로 몰아 넣으시느냐. 내가 죽느니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절망 가운데로 자기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냐. 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인데,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거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런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그런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다. 정말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런 은혜의 증거가 없는 채로, 없이 그냥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시간들을 한참 지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욥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거든요. 세 친구는 막 퍼부어요. 그런데요, 욥은 그 말에 대응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욥은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합니다. 욥은 논쟁을 하는데요, 친구들에게 반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자기 상황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이 막 말로 공격하면 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 10장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 이 묵상하는 본문도요 전부가 기도입니다.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자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는데요, 욥은 기본적으로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신세를 하소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욥은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욥은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많은 말들을 하는데 내가 그거 다 안다,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내가 일이 그런 줄 나도 알거니와 나도 다 안다, 나도 너처럼 말할 수 있고 나도 너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이거는 해명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욥은 자기 친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욥의 소망은 사람들이 이해를 받고 사람들의 위로를 얻고 뭐 이런 것 아니고 욥의 가장 큰 관심, 가장 간절한 관심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느냐. 그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설명이 안 되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사건이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그런 발에 등불이 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항상 빛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어둠 가운데 걸어가야 될 때도 있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야 될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빛이 밝으면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밝은 빛은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빛이 되시는데요,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이 타락한 세상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빛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은 마치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갈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다루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나를 마치 화살의 관역처럼 아니면 무슨 두더지 게임이 나오는 두더지 두드리듯이 아니면 막 군대가 적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몰아붙이듯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본문이요, 기도로 끝나요. 하소연으로 끝나는 거예요.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자기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 평안을 좀 회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욥 자신이요, 흑암 속에 살고 있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깜깜하고 어둠에 휩싸여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은 이렇게 깜깜한 어둠에 휩싸여 있지만 하나님, 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제발 나를 좀 이 고통으로부터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고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은 없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